할렐루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장소에서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형상 회복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그 기대는 무엇인가 하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시냇가에 남은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열매 맺는 것은 이것은 당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밖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우리 삶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제자는 다시 말하자면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열매 맺는 것은 이 기본이요, 당연입니다.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가 아니라 꼭 맺어야 됩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주님의 안에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어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만한 열매를 내가 맺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세상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르느냐 세상을 따르느냐,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며 따르느냐에 따라서 맺히는 열매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제 육체를,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영을 따라 사는 삶, 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얻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 보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움을 당한다라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성령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은 어떻게 되는가? 열매 맺는 삶이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아홉 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열매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열매는 차이가 큽니다.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힐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혜택을 누리며 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이란 어떠한 감정적이고 뭐 이렇게 찌릿찌릿 짜릿짜릿한 이런 체험이 아니라 성령 체험이란 성령 체험을 통해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상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눌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로 우리 안에 메시지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는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맺혀진 열매들이 다른 사람들이 맛보며 참 그 열매 맛있다, 나도 그 열매 맺고 싶다라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랑의 질과 그 사랑의 급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영어에 보면 사랑을 러브라 그러죠. 이 미국 사람들 보면은 이 러브라는 단어를 모든 데 다 인용합니다. I love pizza.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 I love my dog. 강아지도 좋아하고 I love my clothes. 옷도 좋아하고 이 사랑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일곱 가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네 가지 사랑을 간추려서 이야기하죠. 남녀의 사랑, 에로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 스토르게를 이야기합니다. 친구와의 사랑, 필리아, 하나님과의 사랑, 아가페,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이런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질 낮은 별로 여기에 의미가 없는 이 사랑에 하나님을 한 부분으로 그냥 묶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감성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으로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 가만히 놔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감정에 감동을 주는 사람에게는 지갑을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감정에 의존하여서 참 이렇게 감정을 터치해주면은 아, 은혜스럽고 이것이 너무나 좋고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 처음 할 때에 이 감정에 이끌려 결혼하지 않습니까? 아, 사랑한다 하고 너무나 좋고 이 감정이 큰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20년, 30년 지나면서 그 처음에 가졌던 감정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감은 빠지고 정으로 살아갑니다. 아기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꼬부작거리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감정에 움직여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시간이 지나며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젠 하나님의 선물에서 나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변치 않는 사랑은 감정에 의해서 지어진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을 선택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선택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부러 선택하여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Love is a choice. 사랑은 선택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랑을 선택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더라고 이분이 사고로 이 목 아래로 마비된 이런 분인데 LA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조니와 친구들이랑 국제장애센터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은 당신은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친구를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가족을 격려할 수 있는 수백 가지의 작은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순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이 선택이고 순종이라고 하면 이 선택을 우리가 할 때에 여기에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했다고 하면 그 사랑을 선택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d over all these virtues put on love.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양말을 신습니다. 이게 put on이라는 것은 무엇을 모자를 씁니다. 이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랑을 입으래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입을지 옷장에서 옷을 선택하고 입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선택하며 그것을 입고 의도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우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선택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고 순종할 때에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선택해서 그냥 아 내가 이거 선택했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여 순종하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행동입니다. 나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삶이 변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그대로 사랑, 그 사랑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급과 질이 다른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의 선택과 순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는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천적이고 의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 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나타나겠지. 저절로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습 그대로 놔두면 세상의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아직도 죄의 찌끄러기가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아직도 죄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선택하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맞는 말이야, 아멘이야, 아 그렇게 돼야 돼 해도 안 됩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야 합니다. 맛본 사람이 그 맛을 압니다. 아무리 내가 맛있다 그래도요, 내가 맛보지 않으면 그 맛있는 거 아닙니다. 맛집이 맛집 되기 위해서 누군가 가서 먹어보고 맛집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 맛집이 나에게 맛집이 되기 위해선 내가 가서 맛을 봐야 합니다. 내가 맛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맛집이다. 이번에 한국 갔다 오신 분이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 격리 두 주 하면서 그 앱에서 맛집이라는 곳에서 많이 시키셨대요. 예, 맛집에서 해 먹을 수 없어서 시켜서 배달받아서 이제 먹는데 맛집에 시켰는데 맛이 없더래요. 맛이 없더래요. 맛집이라 그랬는데 내가 맛보니 맛이 없더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 너무 멋집니다, 맛있습니다, 급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야기해도 내가 맛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맛있나 보지 뭐 이런 정도지. 내가 맛볼 때에 야, 그 집은 맛집이야, 내가 찍어놔야겠어. 한 6년 전에 한국에 이제 이동원 목사님과 이렇게 멘토링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같이 한 30, 40명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여행하는데 제주도에 가서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까만 이게 책을 이렇게 꺼내시면서 거기서 여기에 맛집이 다 들어있다고. 예, 맛집이. 그래서 처음엔 헤이 목사님 뭐 맛집이 거기 그 누구한테 그걸 받으셨대요 인포메이션을. 그래서 맛집이래야 뭐 얼마나 맛있겠냐. 진짜 맛있더라고요. 가 먹어보니까 야 진짜 다음번에 가면 내가 가면 꼭 그 집들은 찾으리라 라는 이런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에 우리의 원수는 고통을 당해야 무너져야 망해야 우리의 속이 시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 참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사람 그대로 놔둘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뭐 사고 났다고 하면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기분 좋아하잖아요. 다른 내가 싫어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잘 안 돼야 기분이 좋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의인을 완전히 등 돌리시고 악인에게 축복하십니까? 뭐 이런 마음도 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신 이 용서하는 마음, 사랑이 동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용서의 사랑이셨어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셔서 오면은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시는 죄인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안 돌아오니까 찾으러 오셨어요. 부르러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사랑을 줍니다. 그 사랑이 죄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웅변을 뭐 좋아서 내가 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용서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 의인 99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기뻐하는데 한 죄인이 돌아올 때에 100명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 기쁨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목적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도적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무효화시키시고 기록을 지워주시는 이런 의도적인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용서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동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 덮습니다. 그걸 뭐 노출시키려고 뭐 그냥 인터넷에 싣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그런 짓 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자녀들의 부족한 점을 우리가 어디에 뭐 노출시킵니까? 우리 아들이 아주 못됐고 얘는 망난이고 얘는 내가 나나에 같지 않다고 막 그러면서 어디 인터넷에 올리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덮어주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남편이 뭐 좀 부족합니까? 사랑하면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뭐 좀 부족합니까? 사랑하면 덮어주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사랑하십니까? 교회 사랑한다고 하면 교회 부족한 점도요. 우리가 아 그냥 교회 인간이 모인 것이니까 내가 할 일은 사랑할 것뿐이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는요. 내가 사랑 을 느끼는 만큼 우리는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그 사랑을 우리 삶의 열매로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요, 이 용서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자로 올바로 예배드릴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헨리 월 비처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알기 전에는 예배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관계들이 망가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척하는 건 경건의 모습뿐이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나에게 나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앙심을 품은 마음은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럴 때 용서를 받고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조건적인 사랑을 주장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주고 내 등허리 긁어줘야 다른 사람 등허리 긁어주고 이런 노래도 있죠. What have you done for me lately? 요즘 내가 너한테 해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미국 노래 중에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냐? 해줘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장부에 기록해 놓습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이만큼 해줘야 된다. 뭐 조의금이나 뭐 축의금이나 이런 거 해서 받으면 기록을 착 했는데 그 왜 기록하시나요? 누가 이렇게 제가 물었더니 나중에 이만큼 또 갚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내가 준 것도 다 기록해 놓고 나중에 나이 우리 집에 뭐 결혼식이나 뭐 있을 때 누가 줬으면 거기에 또 비교해 보는 이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부를 기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손해가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된다고 하면 손해를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께 비친 것이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다 갚은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모든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또 어제 새벽 기도 때 선교 보고가 있었습니다. 선교 보고 이제 우리 파송 선교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 예, 선교사님의 보고를 듣고 선교사님 저희 교회 1호 2호 선교사님 의사로서 참 쩡쩡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참 어려운 이런 힘든 나라 가셔서 선교사로 지금 24년째 섬기고 계십니다. 토요일날은 우리 선교사님 지금 북아프리카에 가 계신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하고 계신 저희 교회 현목 선교사님 또 선교사님의 치과의사로서 그곳에서 지금 16년째 섬기고 계신 간증을 들었습니다. 전 선교복으로 듣지 않고 사랑복으로 들었습니다. 그곳에 얻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다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퍼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계산이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그 맛 때문에 이 내가 받은 사랑을 나도 다른 사람이 맛보게 해주리라 그 마음으로 그 오지에 나가서 그 긴 기간 동안에 아직까지도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사님들 잘하신다고 박수만 쳐드리고 우리는 그냥 그냥 우린 그렇게 안 되니까 아니요. 우리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다 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 결론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손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사람의 탄식과 슬픔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의 도구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손과 발과 눈과 귀, 이것들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 아니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세요.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까지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의 손으로, 너의 발로, 너의 귀로, 너의 눈으로 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구나. 눈 멀쩡한 사람, 귀 멀쩡한 사람, 손발 멀쩡한 사람, 이 사람들보다 내 손이 닳도록, 걷지 못하도록, 듣지 못할 때까지, 보지 못할 때까지 충성한 저희들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진정된 사랑에는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의 대가를 치르셨듯이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계산이 나옵니다. 내가 뭐 이만큼 손해봤다고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그 대가를 계산해 본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것을 가지고 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여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자고 담장을 넘자고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담장 우리가 섣불리 넘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 입술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이런 삶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장을 넘기 전에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 설교 시리즈는 제가 이 교회 쭉 설교 이 지금 해온 기록을 보니까 한규섭 목사님 계실 때도 한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시리즈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수요 여성 예배 때에도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설교하셨어요. 근데 왜 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시리즈에서 설교를 하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매 없이 나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감동시킬 아무런 툴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열매를 가지고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것입니다. 맛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도 그 맛집이 어딘지 가보자고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1절부터 3절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굉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하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가 내가 가득하고 내가 뭘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모든 것에 사랑이 빠지면요. 희생과 헌신 마이너스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이만큼 소중합니다. 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힐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 맺혀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열매, 이 열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함을 선택하고 그 순종함이 나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그때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선교사님들 사역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너무 감동이에요. 때론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 교회 사역이라는 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막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이것들에 막 집착하다 보면은 지치고 힘이 빠지고 그래요. 그러다가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힘이 나요. 저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후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다해야겠다라는 그런 힘이 다시 생깁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만 듣고 이런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아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는 이 저는 우리 교인들이 간증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하고 순종하고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했더라라는 이런 간증들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막 튀어나오면 목회할 만 납니다.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지치지 않고 그런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His story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나의 삶을 통해 나올 때에 힘이 나고 재미가 있습니다. 기쁩니다. 다음 주일은 희락입니다. 사랑 다음에 희락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도 잘 보셔야 돼요. 이 순서가 그냥 그대 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사랑 다음에 희락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와서 슬픈 얼굴 하지 마세요. 희락이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지금 어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나의 나무를, 나의 과수원을 한번 체크하기 원합니다. 혹시 내 삶에 세상 것들로 가득 그냥 열매가 채워져 있지는 않는지 두렵습니다. 주님,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맛본 그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맛볼 수 있게 나의 삶에 사랑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 첫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열매,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용서하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의 참 열매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우리도 그러한 열매 맺기 원합니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니 주님, 우리가 그냥 리마인더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선택하며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세상에서 우리가 참 다른 사람들에게 맛보게 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역부족이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해를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